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다며 최대 사거리는 495km, 최고속도는 마하 4.3, 그리고 최고 고도는 134km였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남쪽 남포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 지역을 가로질러 원산 호도반도를 지나 갈마반도 남쪽 50km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한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시점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에 대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한연합훈련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가 오늘 바그다드 북부 핵심 지역인 티크리트를 탈환하기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이곳에 공습을 가하고 지상군은 전방위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ISIL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지난해 6월 이래 티크리트를 장악해왔습니다. 또 티크리트에 이어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도 장악했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사마라 지역을 방문해 작전 상황을 지켜본 뒤 티크리트와 살라딘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또 순위파 무장 요원들에게 사면을 약속하며 이번이 ISIL을 떠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납치한 노인과 여성 등 아시리안 기독교 21명을 석방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ISIL이 납치했던 탈코란 지역 주민들 일부가 풀려난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리아 지역 민병대는 ISIL이 지난주 마을을 공격했을 당시 적어도 150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미 연방의회 연설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행사에 참석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백악관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미국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미국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캐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피살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넴초프는 지난달 27일 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에서 200m 떨어진 볼쇼이 모스크 보레츠키 다리 위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리 장관은 넴초프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이 미국인 유명 인터넷 활동가 아비지 로이를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파라비 샤피우르 라흐만은 극단주의 인터넷 활동가로 과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로이를 협박했었다고 방글라데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파라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로이를 살해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이슬람 교도들의 성스러운 의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비는 지난 2013년에도 한 인터넷 활동가를 살해해 체포됐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대해 도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서쪽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키 리솔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훈련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예정대로 2일 시작됐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오는 13일까지,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됩니다.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모의 가상 훈련으로 아군과 대항군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일부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에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훈련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군 측 연안 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포트워스호에는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 구경 57mm 자동화기, 헬파이어 미사일 등이 탑재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훈련들이 한반도 방어 차원의 연례 훈련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일 브리핑입니다.
키리졸브 및 폴리글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우리 측은 지난 2월 24일 훈련 일정을 북측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훈련 참관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2일 새벽 6시 32분부터 10여 분간 남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490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군의 이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미한연합 감시태세를 강화시켜 북한의 발사체를 탐지, 추적했으며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비난하면서 미한 연합 훈련이 시작된 이상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북측 영토와 영공, 영해에 단 한 발의 도발 불씨라도 튕긴다면 그 즉시 맞받아 타격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214급 잠수함 6번 함의 한 명을 일제 강점기에 순국한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이 여성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한 것은 창설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관순 함은 길이 65m, 폭 6.3m, 최대 속력 20노트에 모두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함명 선포식은 오는 4월 말 진수식 때 치러집니다. 한국 해군은 올해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 유관순 순국 95주년을 맞아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유관순 함으로 함명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전단 수백만 장을 북한에 비공개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총탄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개의치 않고 조준 격파할 것이라며 총탄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북침 핵전쟁 연습 기간 중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전쟁 촉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무인기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는 한국의 항공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구체적으로 미사일을 적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미한 군사훈련 기간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도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자 출신인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 전단 수백만 장을 비공개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단 살포 횟수를 자제해 밤중에 비공개로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공개로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수령님 밑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가 돼 있지. 근데 여기서 지질로 떠들어가지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약이 된 문제들이에요. 예, 계속 바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저 아무 때고 달려나가니까.
또 다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이달 중순부터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를 전단과 함께 보낼 것이라며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탈북자 단체의 계획에 대해선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북한군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고사총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조작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핵무기 개발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심의에서 일제히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룬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시작하면서 이 법안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땄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is bill will prevent Kim Jong-un and his top officials from reaching those assets they maintain in foreign banks.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김정은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해외 은행 계좌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현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해 발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삭제된 제3국 정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he only way for the regime to e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solation is to abandon its current course.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앵겔 의원은 이날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s regime represents an imminent threat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 to the global economy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공화당의 스티브 샤벌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비확산 노력, 국제 경제, 국제 금융 체계에 급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전략 로켓 부대 회의 사진에서 배경에 보이는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지도의 4대 공격 목표로 텍사스주 오스틴이 명시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털시 게바드 의원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역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s they openly continue to develop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their nuclear capabilities, understanding that that
게바드 의원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미국의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North Korea cannot obtain the security, prosperity, or respect it wants without negotiating.
북한은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협상 없이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셔먼 차관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책을 고수한 채 새로운 단계로 이어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is young leader has decided to take. Perhaps his father's and his grandfather's approach.
셔먼 차관은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런 고집스러운 자세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들의 분열이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시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셔먼 차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iplomatic pressure on North Korea continues to intensify. President Obama,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지난 9월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암울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차관은 지난 25년간 번영을 이룩한 한국과 압제와 궁핍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을 비교하며 북한 정부가 너무 많은 정치적 위험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식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자 논평에서 미국의 뿌리 깊은 북한에 대한 적대관념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미국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외교관계 수립은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 것마저 거부해왔다며 미북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의 논평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최근 회담 재개를 위해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2일 개막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4주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March 2015,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consider the adoption of a new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해에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6일이나 27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다자간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I will present the main elements of a multi-track strategy aimed at solv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다자간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한 결과일 뿐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이수영 외무상을 파견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이사회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데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 외무상은 오는 3일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한국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3월과 6월, 9월에 세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취해온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가 밝혔습니다. 고려 여행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에서 북한 국가관광청으로부터 현재의 에볼라 관련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고려 여행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해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응해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해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이도록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과 가진 비공식 협의와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오는 4월 만료되는 독자적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 측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기관들이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오는 4월 각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24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그리고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는 2006년 이후 모두 9차례 연장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6개월마다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했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1년으로 조정했고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제재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 결과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국내 호조 필요한 대수기를 取りました. 납치 문제와 아베 정권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시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위해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며 일본인 납북 문제는 아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의 제재 일부 완화에 발맞춰 북한도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통보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었지만 조사 내용과 대북 제재 추가 해제에 관한 북일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보고 있고 올 여름까지 북한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지난 1월 중순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의 현황을 묻고 일본 정부가 기한을 설정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북한이 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결과를 빨리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북한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4월이라는 기한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거듭 요구했지만 북한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자 일본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최룡해 노동당 비서보다 앞서 호명해 북한 최고 권력층의 서열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최고위층 정비 작업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새로 조성한 근위 부대관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하며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이름을 최룡해 노동당 비서보다 먼저 소개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이 최 비서보다 매체 호명 순서에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최 비서보다 먼저 이름이 불려졌다가 지난해 10월 김재일위원장이 5월 1일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부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소개된 최 비서에게 밀려났습니다. 북한 권력층 연구에 정통한 한국의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는 북한 엘리트들의 호명 순서는 행사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사례로 권력 서열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황 총정치국장이 확대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됐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황병서도 지난 이제 6월 달에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상무위원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당 정치국 회의와 정치국 확대 회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직 문제를 다뤘다고 밝혀 주요직에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황 총정치국장이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다면 당 중심의 국가운영 체계를 복원하고 자신의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하려는 김재일위원장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과 당, 국가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들로 황병서와 최룡해, 김영남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포진시켜 그 정점에 김재일위원장을 올려놓는 충성구도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최용해,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황병서, 그리고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김영남, 아마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균형, 견제, 이걸 통해서 충성심을 끄고 나가서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방문에는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해 오일정과 한광상 당부장, 리제일, 리병철 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여정 등 김제1위원장의 최측근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최근 인민생활 향상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생활과 관련된 고민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나 쓰면서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축산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자신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습을 통해 집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경우는 그 항일 빨치산 투쟁이니 무슨 혁명투쟁이니 하는 경력이 저는 없죠. 따라서 개인 우상화가 불가능할 겁니다. 개인 승배 사상 고치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딴 방법이 없죠. 인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먹는 문제, 인민생활 향상, 여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년간 먹는 문제와 관련해 식량난을 다소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7만 5천 톤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생산이 늘어난 때문인지 장마당의 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포전제를 추진해 이것이 곡물 생산 증산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할 3대 축으로 농산, 축산, 수산업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생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강조하는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한적하던 산골 마을이 염소, 양놀이 구름처럼 떼지어 고르는 현대적인 육종장으로 전지개벽되고, 불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위대한 대구원 스님들의 높은 뜻을 빛나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러나 탈북자들은 김정은 시대에도 풀을 고기로 바꾸자며 축산업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평양 교원대학 출신인 탈북자 이숙 씨의 말입니다.
스위스인지 뭐 어디인지 뭐 양을 양염소 이런 걸 풀 먹는 짐승을 키우라 해서 또 하여튼 뭐 아무리 키우라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돈 뭐 많아가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차례제비인데 그렇게 키우면 몇몇 사람 간부들한테나고도 들어가지 그게 일반 백성들한테는 얼마 차례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해도 사람들은 뭐 귀뚱으로 잘 듣지도 않고.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인민생활 향상 정책에 혹시나 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하다가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이숙 씨의 말입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 건설, 무엇이 어떻게 되면 백성들한테 기름이 얼마, 뭐이 얼마 이렇게 차려진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곤 했댔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또 잘 늘어난다 하고 이렇게 얘기들 했댔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말하듯 김정은이가 정책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니까 하여튼 좀 지켜봐야죠 뭐.
한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이 진정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려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는 이 정책, 이 기본 노선이 문제죠.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투자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북쪽의 GDP의 25% 이상을 핵개발해 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쌀밥에 비단옷 그리고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국가 순방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출국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해서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9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쿠웨이트 세이크 알 아하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동 4개국 순방 어떤 목적입니까?
네,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동의 자원 부국들에게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한국은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수출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국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연계할 수 있는 상생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에너지, 보건 의료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동은 그 2000년대 이후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의지입니다.
이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정상회담이 이어지겠네요.
네. 오늘 쿠웨이트 국왕과의 의제도 이 정상회담 의제도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기업들의 그 해외 활동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수장은 물론이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대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한국의 대형 건설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사절단들, 이 4개국 순방지에서 비즈니스 포럼과 1대1 간담회를 여는 그런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최근에 이어진 그 민간의 총기 사고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모든 총기와 실탄은 경찰에 보관하고 반출되는 총기에는 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간의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네, 일반인들의 총기 사용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총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반출되는 총기에는 사용이 허가된 그 수렵지를 이탈할 경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 GPS 장치를 부착한다는 것이고요. 그동안은 뭐 5.5mm 미만의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00발 이하의 실탄 소유도 허가하지 않고 실탄 구입은 수렵지 인근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요. 남은 실탄 모두 경찰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한 번 그 관련 규제를 어기면 위반을 하면은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총기 관리 관련 논의 사항 다음 달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새학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주로 3월 첫 주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간 뒤에 9월 초 2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늦추는 9시 등교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9시까지 학교에 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8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등교 시간이었다면 좀 늦춰진 겁니다. 지각을 피하려고 허둥지둥 학교로 달려가는 학생들의 모습. 예전과는 좀 한결 여유로워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서울의 초등학교가 한 59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75%, 또 383개 중학교 가운데 4%, 9시 등교제를 시작했고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도 9시 등교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9시 등교로 바뀐 이유가 있겠지요?
네,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네.
이른 시간 등교 때문에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수면 시간 보장해주자는 거고요. 늦게 일어나면 아무래도 아침을 거르고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먹고 등교하자 이런 구호를 내건 학교 홍보 운동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2, 30분 정도, 고등학생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등교 시간이 늦춰지는 건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9시 등교제의 취지입니다.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군요.
때문에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네. 아침을 먹고 등교할 만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뭐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늦은 시간까지 자지 못했던 이유는 뭐 학원을 다니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도 있지만 뭐 다른 취미 활동 때문에 스마트폰이 대표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다른 취미 활동 때문에 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그 경기도에서 먼저 9시 등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교육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아침을 못 먹고 학교를 와서 배고픔이나 속쓰림을 느끼는 그래서 기력이 없거나 아픈 학생들이 많았는데 9시 등교를 한 이후에 학생들이 느끼는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요. 시간이 많아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면 9시 등교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9시 등교제가 모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네.
서울만 해도요. 다수의 중학교가 등교 시간을 뭐 10분에서 30분 정도 늦추는 정도로만 바꿨습니다. 또 310여 개 고등학교 중에서는 단 한 개 학교에서만 9시 등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9시 등교를 해서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이 많다는 이유고요. 또 9시 등교제에 난색을 표하는 초등학교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교실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의 학교 등교 시간은 늦춰졌고 출근은 원래 시간 그대로 해야 되고 아침 등교길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라크군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점령한 주요 도시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주말 동안 반푸틴 야권 지도자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추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라크군이 예고했던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티크리트 인근 사마라를 방문하고 티크리트 해방 작전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티크리트에서는 이라크 공군의 공습과 함께 여러 지점에서 지상군의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라크군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티크리트가 어떤 곳인가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살라후딘 주의 주도이고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고향으로 순위파 지역이기도 합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에는 시아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ISIL이 북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과 함께 티크리트를 점령하고 수도 바그다드를 위협했었습니다.
네. 지상작전에는 이라크군 병력만 동원됐습니까?
이라크군과 함께 시아파 민병대와 순위파 민병대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미군 고위 관계자는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위해서 시아파 병력을 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 중부군 사령부 관계자는요. 4월이나 5월 중에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 쿠르트 자치 병력 등이 이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상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병력 규모까지 공개를 했었는데요. 모수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 바그다드와 모술의 중간에 있는 티그리트를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ISIL의 이 북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이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티그리트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진 것이 있습니까?
티그리트 탈환을 위한 지상작전이 시작된 지는 하루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라크군과 민병대 병력이 여러 지점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고요. ISIL도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라크군이 현재 시에 얼마만큼을 탈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미 며칠 전부터 티그리트 외곽에 대한 폭격을 가했고요. 또 알라바디 총리는 ISIL을 따르는 순위파 민병대원들이 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라이드 알 주불이 살라후딘 주지사는요. 탈환 작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변에 2,000동의 텐트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라크군의 티크리트 탈환작전 소식은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러시아 야권 지도자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추모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추모 행진에는 5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위는 평화적으로 열렸고요. 참가자들은 이번에 피살된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넴초프 전 부총리가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죽었다. 이런 글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넴초프 전 부총리는 지난 27일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한 여성과 모스크바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크렘린궁에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심가의 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온 후에 차에 있던 괴한들이 넴초프 전 부총리에게 총을 쐈는데 모두 6발의 총격 중에 4발이 넴초프 전 부총리의 머리와 가슴에 맞았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한편 괴한들은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총격을 가하지 않았는데요. 이 여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당시 총격에 받아서 받는 충격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넴초프 전 부총리가 야권 지도자고 대표적인 반 푸틴 인사였다죠?
그렇습니다. 넴초프 전 부총리는 최근에도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또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공공연하게 비판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계획을 얼마 앞 둔 상황에서 피격당해서 숨진 것이죠. 따라서 피살 사건의 배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세력의 소행이라면서 직접 조성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고요. 러시아 경찰도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하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입장을 밝혔다죠?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미국 정부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총격을 가한 범인들뿐만 아니라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건 발생 후에 성명을 냈는데 넴초프 전 부총리는 러시아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러시아의 부패에 용기 있게 맞섰던 인물이라며 애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세상살이 말글살이 우리는 세계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서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한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국가 브랜드도 좀 더 높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의 활동.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국가 브랜드업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시간에는 인도에서 멸종위기에 빠졌던 호랑이 수가 당국의 노력 덕분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소식, 그리고 내전의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는 콩고 음악 축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ut it out. cut it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cut it out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Come on.
It's just for fun.
It's not funny, so cut it out.
Fine, fin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나 좀 그만 귀찮게 해라. 너 정말로 내 신경 건드리고 있어. 그만하란 말이야. 라고 하자 제이슨이
Come on, it's just for fun.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라고 합니다. 이어 제가
It's not funny, so cut it out.
나는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ut it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Come on, it's just for fun.
It's not funny, so cut it out.
Fine, fine.
To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it, I-T, it, out, O-U-T, out, cut, it, out. Cut it out. When you tell someone to cut it out, it means that you want him or her to stop doing something.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바로 cut it out.
Cut it out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만해. 귀찮으니까 그만해. 또는 그만둬.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를 자꾸 괴롭히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외쳤죠.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라고요.
이렇게 참고 참던 화가 폭발할 것 같을 때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던질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cut it out의 실제 활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top talking during the movie. Cut it out. 라고 하면,
야, 영화 보면서 말 좀 하지 마라. 그만 좀 해.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하나 더요.
Hey, you with the cigarette. You can't smoke while pumping gas. So cut it out.
라고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만 꺼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cut it ou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Come on, it's just for fun.
It's not funny, so cut it out.
Fine, fine.
Let's review. When you tell someone to cut it out, it means that you want that person to stop doing something. Cut it out. Cut it out. Cut it ou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B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B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